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저 위에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였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길로 덮으시네. 이 곡의 후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이 시간을 함께해 줄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혹시 성경 속에 나온 여덟 가지 복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팔복이라고도 하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말씀 맞죠?
맞아요. 바로 오늘 나눠볼 우리의 이야기 주제가 팔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으실지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팔복에 관한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팔복이라 이야기하는 말씀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말씀하신 건데요.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심령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솔직히 복 하면은 먼저 물질적인 풍요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건 조금 낯설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가 가진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일수록 주님이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세리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부자였지만 마음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런 간절한 심령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간절하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더 찾는 마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비워야 천국이 우리 것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을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하다는 단어의 느낌이 마음이 찢어지게 슬픈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애통은 단순히 세상의 슬픔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시편 51편에서 통회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애통하는 마음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죄 때문에 슬퍼하고 울게 되는데 그런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지하자매님, 온유라는 단어의 느낌은 좀 어떠세요?
화도 안 낼 것 같고요. 늘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힘을 좀 절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세상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야 이긴다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양보하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가 결국 기업을 얻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유하셨다는 표현을 들으니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정말 확 다가오네요. 이제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맞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배부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갈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계속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을 때요.
바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갈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덟 가지 복 중에 딱 절반을 나눴는데요. 찬양을 한 곡 더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네 가지 복을 마음에 새기고 오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성이 늘 귀에 제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복을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니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삶이 바쁘다 보니 남의 아픔에 무심할 때가 많았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다들 연약해서 나를 돌보기도 힘들지만 그 순간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귀히 보십니다. 우리가 작은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뭔가 사랑이 느껴져서 더 감사하게 되네요. 이제 여섯 번째 복이네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의 청결은 어떤 걸까요? 순수함일까요?
청결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게 참 도전이 되네요.
세상 욕심과 죄에 물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친밀하게 만나주십니다. 일곱 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세상은 다투고 경쟁하지만 하나님은 화평을 만드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화평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피하고 싶은데요, 저는.
맞습니다. 그러나 화평은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도록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애써야겠습니다. 이제 벌써 여덟 번째네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다 고난을 받은 자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박해가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게 복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고난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하자매님, 저는 오늘 이게 여덟 번째 복을 들으면서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애쓰시는 지금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내 마음의 찬양 가족분들도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느라 얼마나 애쓰고 계시겠어요. 드러내지도 못하는 신앙이지만 또 큰 소리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 북조선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덟 가지 복을 더하셔서 그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삶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께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힘 주시기를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북조선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북조선 성도님들이 그렇게 남조선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으시며 오히려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팔복 말씀을 깊이 나누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으니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북조선의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누리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배우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부른바다 나선 이 몸 함께 듣고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하나님께 더욱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과 사랑 자매님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들도 잘 기억하면서 네.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성령님 네.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한 주 잘 네.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겨울이 시작됐는데 춥잖아요. 네. 그러면님 어떠세요?
되게 쌀쌀한 날씨이지만 네. 그럼에도 또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또 마음의 온기는 가득한 계절인 것
그러시군요.
같습니다.
네. 밖은 춥지만 안은 뜨겁게 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시는군요. 오늘도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성령께서 성부나 성자와 동등한 분이시라는 증거 세 번째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온 세상의 창조와 보존, 운행 등 성부나 성자에게 돌려지는 동일한 신적인 역사들이 성령께도 돌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성령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쭉 한번 말해보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자 또 성령님의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사무엘 형제님, 사랑자매님 이렇게 교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먼저 창조 역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성령님께 돌려집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 또 교회의 구원에 속한 일들도 성령님께 돌려집니다.
그렇죠.
네, 사역자들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은사들을 베푸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영감하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도록 감동하는 건 역시 네. 성령님께 돌려지고 성례의 시행도 성령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맞아요.
또한 장례일을 예언하고 드러내는 것이나 교회를 모으시는 일도 성령님께 돌려집니다.
마음을 조명하시는 일이나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성화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 돌려집니다.
경건한 자들의 삶과 행위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일이나 시험의 때 위로를 주시는 일도 성령님께 돌려줍니다.
네.
경건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시험의 능력을 대적하여 보존하는 일이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입양하사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일도 성령님께 돌려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베푸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성령님께 돌려집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처럼 보여지는 거죠. 또 네. 다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신다, 혹은 성령께서 또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일인데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렇다면 성령님도 성부나 성자처럼 하나님이시고 그 세 위격이 모두가 동등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공부죠.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첫째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성부나 성자와 동일하신 증거. 세 번째, 온 세상의 창조와 보존, 운행 등 성부나 성자에게 돌려지는 동일한 신적인 역사들이 성령께도 돌려진다. 그러니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다를 지난주 마쳤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고요. 네 번째 증거. 동등하다는 성부께서, 성령께서 증거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사랑자매님께서 반론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다른 이에게서 받는 이는 주는 이와 동등하지 않다. 성령은 성부 및 성자에게서 받으신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과 동등하지 않다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예전에 이제 길을 가다 보면 형편이 많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죠. 그분들께 이렇게 주는 이가 있고 받는 이가 있는데 주는 이와 받는 이를 생각했을 때 뭔가 받는 이는 부족해 보이고 주는 이는 풍족해 보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고 그래서 동등하지 않으니까 주고받는 사이는 결국 성령님을 주고 또 성령님을 보내는 분과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는 분은 같은 게 아니다 수준이 이제 네. 이런 반론이잖아요.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른 이에게서 뭔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때 주는 이와 받는 이는 이 동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론에 주된 전제가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예화처럼 그런 경우에는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받는 자의 경우나 전부를 동시에 받지 않고 차례로 하나씩 받는 자의 경우가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 경우도 포함돼요. 네. 전부를 받지 않고 일부분을 받으면 같지 않은 거예요. 또 순서대로 오늘은 이거 주고 내일은 저거 주고 그럴 경우 받는 존재는 주는 존재보다 뭔가 조금 부족하죠. 열등하죠.
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성부나 성자로부터 일부분이 아닌 전부를 받으시고
그렇죠. 사랑의 어머니 금방 하셨네. 아, 전부를 받으셨잖아요. 네. 또
차례차례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받으시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그렇다면 결국 성령은 성부나 성자와 동등하신 분이 되네요.
그렇죠. 네. 받으셨으나 보내셨으나 그런 경우가 아닌 거죠. 전부를 동시에. 예,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그의 직분과 우리에게 향한 사명을 받으셔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할 수 있죠. 이것 역시도 그분이 성부나 성자와 동등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가르침은 신적인 가르침, 신적인 역사. 다른 말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이런 점을 봐도 알 수 있는데 반론이 있었고 또 그 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성경의 근거에 답할 수 있었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반론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와 동등하지 않다. 성령은 성부 및 성자에게서 보냄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과 동등하지 않다입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이해해도 주전제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내는 자와 동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 시릴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께서 성령이 비록 보냄을 받았지만 성부나 성자와 동등하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보내심을 받으시며 복종하신다고 해도 동등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 비록 이제 그분이 그렇게 보냄을 받았지만 그분은 동등함에서 어떤 차이가 있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상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성부나 성자와 본질이 동일하시다는 증거 네 번째는 뭘까요? 네, 그분이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에 분명한 선언이 있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할 말 없죠. 뭐 이렇게 그냥 딱 선언을 했으니까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먼저 성경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 그 두 분에게서 나오시며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로마서 8장 9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에 따라 결국 성령님께서는 성부와 성자께 속하는 동일한 신적 본질 전체를 받아 지니신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적 본질은 증가시키거나 나눌 수 없고 또 다른 신적인 본질을 창조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신적 본질, 하나님이라는 건 이미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을 그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이미 병에 가득 찼는데 어떻게 물을 넣겠어요?
네.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충만함이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뭔가 나오지만 그 충만함은 사라지지도 않고 뭔가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온 분이. 자, 다음으로 성경이 또 뭐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말할까요? 여호와는 오직 한 분만 계시죠?
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라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들을 성령님께 이렇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또 어떤 선언을 함으로 성령이 성부나 성자와 동등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의미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말씀을 다 읽지를 못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초대교회 부부 집사들이 이제 헌금을 드리는 문제로 이제 거짓을 말했죠. 베드로 사도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그런데 쭉 읽어보면 성령께 거짓말을 했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쵸.
결국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절대적인 분으로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은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분명한데 성령께서는 성부나 성자와 본질이 동일하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구든 다른 이에게 속하는 자는 그와 본질이 동일하지 않으며 그와 동일하지도 않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 속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과 본질이 동일하지 않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속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소속된다. 어떤 그 존재나 그 대상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눠준다 그랬을 때 나눠받는 사람의 느낌이 있죠?
네.
자, 볼게요. 첫 번째 존재. 누구든 다른 이에게 속하는 자는 그와 본질이 동일하지 않다. 그와 본질이 동일하지 않으며 그와 동일하지도 않다는 그래서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서는 참이에요. 이 만들어진 존재 사이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죠?
특별히 동일한 본질 전체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다른 이에게 속하는 자라면 더더욱 본질이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없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네, 하지만 피조물의 경우이고요. 성령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몇 차례 들었었지만 성령은 성부나 성자의 본질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지니고 있으니 그들 모두는 본질이 동일하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희도
네.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성령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뭔가 성령님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아버지가 이끌고 있는 어떤 무리에 한 소속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표현이긴 하나 그것은 뭐가 없거나 부족해서 따라가고 그 안에 포함된 한 이론의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 그렇게 이해될 수 없죠. 왜냐하면 주는 분 걸 다 가졌는데
그렇죠.
속했다고 네. 말한다고 해서 여기에 부족한 자가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이것은 그런 표현인 것뿐이지 동등하신 것이다. 동등하신 것이다. 성령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이 무엇이냐, 영이 무엇이냐를 배웠고 그다음에는 성령이 어떻게 인격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냐, 다른 분으로서 그걸 배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서도 성령님은 어떻게 동등하시냐를 배웠고 네, 이제 세 번째 주제 성령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직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기능 하시는 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의 직분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성화,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그분의 직분 또는 그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로마서 1장 4절.
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 성결의 영이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성화를 만들어내는 영, 성결의 영. 자, 성령이 성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는 일들. 뭐 달리 말하면 성령의 직분의 요소라고 할까요? 이것에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님 읽어주실까요?
네,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조명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넷째로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다섯 번째로 성령은 위험과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며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면 이런 여섯 가지 일들을 우리 안에 해가신다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이렇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가르치심으로 성화를 이룬다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관련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렇죠. 그런 약속하셨어요.
네.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하고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군요.
네. 맞아요. 우리 안에 일을 하시겠죠? 근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럼 성경을 봐야죠. 자, 정말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 약속대로 되어진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건인데.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네, 신약성경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이전에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나라에 관한 교례에 대해서 무시했었는데.
맞아요. 몰랐어요.
네. 몰랐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전하게 됐던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가르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부활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던 이해를 잘 못하던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심어주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방언의 역사를 전해주셨죠. 결국 요엘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6에서 17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렇게 아멘. 성취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진리의 스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혜와 총명의 영, 머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가신다는 거죠. 자, 성령께서 당신의 직분이죠. 성도의 성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느낌과 또 새로운 바람과 또 새로운 성향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예전에 재밌었던 거 즐거웠던 거 막 끊고 싶다. 혹은 진짜로 끊어버리고 나 이제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무엇보다 우리 속에 회개가 나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도 읽어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죠.
네.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가 바로 성령의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네, 새롭게 태어나는 것.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불세례, 성령세례 말고 세례 요한의 세례나 다른 사역자들의 이 외형적인 세례는 뭘까요?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니까요.
네.
요한이나 사도들이 베푼 세례는 결국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새로운 생명 얻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다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진짜 본질이고 다른 세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두 번째 일을 알아봤고요. 성령께서는 당신의 직분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성화시키십니다.
네.
자, 네.
이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 머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관련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요한일서 3장 24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네 번째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성화시키죠.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 명령을 자꾸 거스르면요. 거룩이 이제 더뎌지죠. 로마서 8장 14절,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고 성령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한번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네.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사랑자님.
모든
네.
행위들에서
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네.
올바르고 선한 것을 따르도록 기울어지며
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덕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같습니다.
와,
아멘.
박수를
치고 싶네요.
네.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성령께서는 당신의 직분인 성도의 성화를 위해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다섯 번째죠. 성령님은 위험과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거룩, 성결한 삶을 만들어가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사도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자기 스승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망 다니고 숨어 있었죠. 하지만 성령을 받은다면 어땠나요? 공개적으로 막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했던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너희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 복음 선포로 인해 고난당할 때까지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위험과 환난 중에 위로하셨던 덕분입니다.
네,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때 뭐 더 나태해지고 아 이러고 또 회개하면 되지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을 향해서 굉장히 결연한 태도를 갖춘 모습이 돼요. 그게 진짜 위로죠. 진짜 위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53문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관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 중에 짧게 우리 사무 형제님 뭐 나누실 거 있으면 짧게 나누시고 사랑자매님도 나눠보실까요?
저는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네.
베드로 이제 후서 말씀이죠.
네, 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정, 정욕으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 절제래,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랑의 형제 우애를 도하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요. 성령님이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다시 떠올려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를 만들어 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것 같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를 키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은혜롭네요. 키워 가신다는 표현이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를 키워 가시는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에게 노하시긴 하지만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안에서 즐겁게.